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순이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더러는 우리의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교회 생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닌다라는 말로 신앙 생활 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외적으로 어떤 교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혹은 기도를 드린다든지 전도를 하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다닐 뿐이고 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신앙 생활은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이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 모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걱정한 것이 있다면은 성도님들의 예배가 약해질까 봐 참 무던히도 걱정했었습니다. 예배가 약해지면은 신앙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해도 요즘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재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변해서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당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얘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말하는 일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될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면 정상적인 교회와 바람직한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위 염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참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모의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럽니까? 순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하신다고 그러시죠?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인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애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제사보다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말씀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호세아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위 신학에서는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혹은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먼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순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바르고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또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드온은 완전히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7년 동안 미디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중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미디안의 박해로부터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구해줄게 이러시면 좋을 터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박해받는 것은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말 좀 잘 들어. 자꾸 이렇게 꾸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크게 낙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드온 사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크게 낙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니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다가 우리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말에 기드온의 말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기드온의 말은 그냥 낙심과 그냥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뭡니까? 소망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낙심한 기드온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믿음이 얼마나 약세졌는지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는 기드온의 그 일련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참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지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셔도 이 기드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적의 말씀하신 네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표징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뭐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해바로 만든 무교병을 제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천사를 봤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죽을 것이라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세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낙담하는 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낙심이잖아요. 소망 없는 믿음, 두려움과 좌절만 있는 그 믿음,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죽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이런 은혜를 받고 소위 믿음이 좀 생겼는데 아직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째로 그 다음 쭉 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그러시니까 기드온은 그 바알의 제단을 헐지요. 정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허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기드온이 무서워하면서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 비한다면 기드온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발산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헐지를 못하고 밤에 우상의 단을 허무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섯째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백성 불러 모으니까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없이 어떻게 백성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정말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실려는지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주 믿음이 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 양털 표적이라고나 할까요? 그 양털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 땅은 다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 기드온은 믿지를 못하고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는 하나님 좀 거꾸로 좀 해주십시오.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약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백성 너무 많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통해서 구원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야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 그 의병으로 불렀던 군사들을 줄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용사들을 줄이게 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괜찮은 믿음이죠.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좀 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가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에게 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이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을 치어서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제서야 이 미디안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저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드온은 무려 한두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이나 아주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기드온의 믿음이 약한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나중에 큰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짓고 미디안의 종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진 거죠.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기드온의 믿음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기드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행한 기적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때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무조건 멸망시키는 분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샬롬.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말하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뭐 싸우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진히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샬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이런 샬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까? 그러나 첫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자 그 샬롬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기드온을 불러도 기드온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먼저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기드온은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약해서 바알 제단을 거는데 남들 모르게 밤에 흘지 않습니까? 백성을 모아놓고도 두려워하지요. 군대를 세워놓고도 불안해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글로 배워서 아는 사람과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은 규정을 만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율법을 모르는 백성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저주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한 어머니가 친구에게 자기 아들이 아주 불효 자식이라고 아주 하소연을 했답니다. 이 녀석이 나이가 들더니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 친구도 같이 욕을 해줬어요. 아이 그런 놈 아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 마음 아는 놈은 너 하나뿐이다. 정말 그 놈 저주받으면 좋겠어.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야, 왜 남의 아들 저주하고 그러냐? 응? 내가 네 아들 저주하면 좋겠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아는 친구라면 그 아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섭섭하기는 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절대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됩니까? 왜 아들은 아버지의 꾸중을 들어도 아버지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버지는 그 사랑의 마음 턱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당한 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하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심중을 통해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는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얼마나 심각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상황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문이나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정치, 사회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은 TV를 볼 수가 없답니다. 왜? 뭐 이 고통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괴롭지만은 그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얼굴만 봐도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TV에 자꾸 나오기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첫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원 세대를 보세요. 극심한 어려움을 주셨지만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요.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서 300명의 군대로 수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기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변하기 시작하는 기점이거든요. 기도원은 이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더 자라서 결국 온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별로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럴 말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래서 죄 짓고 벌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고 징계가 아니라 평강과 치유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을 대대로 보존하게 되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오늘까지가 언제일까요? 사사기가 기록되는 그 시간까지. 이 말은 사사기가 기록될 때까지 이 단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기드온 시대, 이 기드온이 이 단을 쌓은 때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이 사사기가 기록된 그 시기까지가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느냐고 하면은 대략 아마 한 600년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글로 기록될 때 이렇게 6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단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단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원보다도 더 강력하게 체험했죠. 우리가 사실은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는 온전한 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얼마나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이나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벌하시고 혹은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잘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죠.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여호와의 샬롬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소망 속에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함께 친밀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고 또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와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회복되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고 굳게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고 정의로운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샬롬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시며 항상 소망 중에 새 힘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형편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더욱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